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제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육군 전술 미사일 에이테큼스를 사용한 첫 공격으로 러시아의 비행장 두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는 동부 루한시크와 남부 베르단스크 인근 러시아 비행장에 대한 이날 정밀 공습이 에이테큼스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야간 영상연설에서 오늘 미국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간의 합의가 매우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테큼스 미사일의 성능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에이테큼스 미사일 제공을 요청해왔으며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미국이 최대 사거리 306km인 에이테큼스 또는 집속탄이 탑재된 사거리 약 70km의 유도형 다연장 발사로켓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습은 에이테큼스를 사용한 첫 사례로 에이테큼스가 배치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지 내에서 이전엔 도달할 수 없었던 병참선, 공군기지, 철도망 등을 파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어제 항공기와 선박 등을 동원한 중국군의 강압적인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국제연공에서 미군과 연합군의 항공기들에 대한 안전하지 못한 차단 행위가 중국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 국방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국군의 행위는 합법적인 미국의 작전 활동의 변화를 강요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집중되고 조율된 움직임이라고 레트너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중국군 항공기가 미국 항공기에 근접 비행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중국의 차단 행위는 상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내에서 미군과 동맹국들의 함정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2021년 가을 이후 180건이 넘는 중국 전투기들의 강압적이고 위험한 행동들이 있었으며 지난 2년 동안 교란탄 방출, 근접 비행 등의 행위가 그 이전의 10년보다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국제법에 따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작전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로 칭하면서 중러 양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은 긴밀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공조를 유지해왔고 양국 교역량은 역사적 최고치에 달했다면서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기초해 양국 협력의 시대적 내용을 끊임없이 충실히 하고 강대국의 역할을 구현해 양국 발전 등에 힘을 보태자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긴밀한 외교정책상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양국 간 외교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 측의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어제 발생한 가자지구 내 병원 폭발은 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끔찍한 재앙이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 가자지구 내 한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500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자시티 내 아라흘리 병원이 공습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사망자 대부분이 피난민, 환자, 어린이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 범죄라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는 가자지구 보건부의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이슬람 지하드가 발사한 수발의 로켓을 식별했으며 이 중 일부가 발사에 실패해 해당 병원에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러시아가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넘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 최근 움직임으로 영내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다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 최고는 8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한 것도 규탄하며 동맹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물자와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할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러시아가 제공하는 초기 물량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는 것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주 우리는 이러한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선박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될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에 규탄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추가 무기 선적에 대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13일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러시아 선박이 북한 라진항에서 군수물자가 담긴 컨테이너를 러시아 동부 두나이 지역으로 옮겼고 여기서 컨테이너는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러시아 동남부 티호르츠크의 탄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을 포함한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거래에 대해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 제공에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북러 무기 거래 지적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영국 정보당국과 미국 정보당국 모두 마찬가지라며 그들은 항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초청으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 최근 협력 움직임으로 영내 위험이 증대됐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긴밀한 협력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아킬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7일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과 관련해 무기와 역량 이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and Russia with the transfer of weapons and capabilities that
아킬리노 사령관은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 군사 협력과 연대 수준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러 관계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욱 위험해졌다며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러 관계와 관련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 없는 협력을 선언한 점, 전 세계적으로 나쁜 행동을 비난할 수 없는 점, 협력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려 사안이라며 양측 간 움직임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권위주의 강대국이 그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건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리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1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초청으로 18일에서 19일 평양을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이번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 등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에 대해 그런 보도를 보지 못해 논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이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등 양국의 밀착이 영내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돼 미-한일 협력 수준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7일 VOA 통화에서 북러 간 밀착이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분쟁을 장기화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most significant thing about the Russian-North Korea relationship as it's developing is that Nor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공급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대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기술 또는 기타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미한일 3국과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북한 위협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직설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대북 군사 및 기술 지원은 새로운 한반도 분쟁 발생 시 북한의 한국인 대량 살상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해당합니다. 북러 간 밀월은 지난 7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하면서 가시화됐고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으로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돼 북중러 3국 간 협력이 미안의 3국 협력 수준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북러 밀착으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면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북중러 진영이 굳어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진정한 3국 협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 북한에 원조를 제공했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경쟁시키며 상대했다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를 서로 경쟁시키는 데 아주 능숙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have to remember the 1970s and 1980s. During that period, China and Russia both provided aid to North Korea.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라며 그것이 실제로 동맹 자체는 아니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소련과 중국이 공산진영 내부의 패권 경쟁으로 1969년 중소 국경 무력 분쟁까지 벌이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중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 사이 등 강대국 간의 경쟁과 고조된 분열을 배경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y of munitions to Russia will have the effect of extending the conflict in Ukraine.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와의 공동의 이익과 지속적인 협력에도 어느 한쪽과 지나치게 가깝게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왔다며 그럼에도 중국은 북러 두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를 열망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 한국 안보와 미안 동맹을 약화시키고 미안의 3국 간 협력 강화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안의 3국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미안의 3국은 양자 및 3자 군사, 정치, 외교적 협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은 포와 탱크, 탄약과 기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군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새로운 군사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의 가치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이 서로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고 서로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심을 이용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이 확신하는지 중국도 북한 핵무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recognize is that North Korea and China aren't all that close to each other. They don't like each other.
스나이더 국장은 미안의 3국이 중국과의 제한적 협력을 모색하고 3국 협력을 심화해 북중러 연합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VOA에 미안의 3국이 북러 간 군사물자 공급 관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특히 러시아가 민감하고 금지된 전략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다고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말했습니다. 토르 대사는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한국이 각각 이란과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를 상대로 하는 만큼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토르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지난 15일 일본과 한국 사이 동해 해상을 운항 중인 북한 유조선 신평 5호가 보입니다. 이 지점은 일본 오키노시마 섬에서 북서쪽 약 60km, 한국 포항에선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으로 당시 뱃머리를 북동쪽으로 향하며 운항하던 신평 5호는 이 해역을 끝으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2019년까지 한국 유조선 우정호였던 신평 5호는 북한으로 소유권이 불법으로 이전된 이후 이처럼 종종 공해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위치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특정 해역에서만 켜는 듯 일본이나 중국 인근 해상을 지날 때만 잠깐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박이라면 AIS를 끄지 않기 때문에 첫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항적이 확인되지만 신평 5호는 특정 해상에서만 일시적으로 포착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달 포착된 북한 유조선은 신평 5호를 비롯해 천마산호, 무봉 1호 등 총 3척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은 약 20척으로 추산되지만 단 3척만이 이처럼 잠깐 AIS를 켜는 방식으로 위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천마산호가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인근 해역에 나타났다 사라졌으며 무봉 1호도 중국 닝보 저우산항 인근의 모습을 드러낸 뒤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전달인 9월에는 7척의 북한 유조선이 포착됐는데 이들 역시 항적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단 몇 시간만 AIS 신호를 외부로 발신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전 세계 모든 선박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은 과거 전력을 숨기고 추가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AIS를 끄고 운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 깃발을 달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안보리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AIS 의무 조항을 무시하는 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달에 발견된 세 척의 유조선 모두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신평 5호가 지난 2021년 팔라우 선적의 유조선으로부터 최소 3차례에 걸쳐 유류를 건네받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신평 5호의 소유권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전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평 5호를 제재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이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마산호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8년 3월 천마산호를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면서 당시 천마산호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천마산호의 자국 입항을 허가할 수 없고 만약 입항을 했다면 자산 동결, 즉 억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마산호는 이달 2일 중국 해역에 진입했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중국을 떠나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달 초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 무봉 1호도 과거가 깨끗한 선박은 아닙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무봉 1호가 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발행한 주의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은 북한 유조선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번호를 공개했는데 무봉 1호도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약 한 달 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기를 띄웠습니다. 항공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 JS-271편은 한반도 시각 16일 오전 8시 5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11시 2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오후 12시 36분 편명을 JS-272로 바꾼 뒤 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투입된 여객기는 140 내지 150석 규모의 TU-204 기종입니다. 고려항공이 해외 운항에 나선 건 지난달 17일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앞서 고려항공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운항이 중단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평양 베이징 노선을 운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4일, 26일, 29일 베이징행 항공편이 포착되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평양 베이징 노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9일을 끝으로 더 이상 베이징 노선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기도 지난달 17일까지 단 3회 운항된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고려항공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운항을 재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다고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말했습니다. 토르 대사는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한국이 각각 이란과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를 상대로 하는 만큼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도르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Israel has two objectives. Objective number one is to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와 테러 조직으로서의 하마스의 군사력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북쪽의 헤즈볼라라는 또 다른 적을 막아야 하고 영내 이란의 간섭 행위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방법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마스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전쟁에서 그랬듯 이스라엘은 교전 규칙을 준수하며 이스라엘에 해를 가하는 하마스의 군사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언급하셨습니다.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지역 다섯 곳을 공격했습니다. 제5차 중동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I hope that Hamas will not engage Israel right now, but if it does...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과 동시에 싸울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가자지군에 대피하지 못한 민간인들에 대한 계획도 궁금한데요.
Now you're asking me operational details.
Yes.
세부적인 작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기밀이고 제가 알고 있다고 해도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가자지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남쪽으로의 대피 명령을 내렸고 하마스가 이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군사 목표물만을 타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떤 생각입니까?
I think the fact that Hamas that Iran is supporting Hamas
이란이 하마스를 정치적, 재정적, 최소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하마스 지도부가 이란 대통령을 만나 공개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을 측정해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미국이 한국의 은행에 동결됐다 해제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하마스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Well, first of all, to the best of my knowledge, funds have not actually
우리는 한국은행들에 보관돼 있던 이란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하마스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이더라도 이란으로 가는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으신지요? 또 하마스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we're going to respond against Hamas at this point.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마스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적이 있는 우리의 상황을 다룰 것입니다. 하마스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이란에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한 곳 중에 하나인 가자지구에서 북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이 무기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협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 진전되던 관계 개선 노력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The level of a full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Saudi Arabia would go very far towards
지금의 안보 위기로 인해 관련 논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 상황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모로코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이 과거보다 이스라엘을 수용하는 역동성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안정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랍 국가 내 친미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 국가이며 우리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는 중동지역 내 온건파와 평화파, 진보파의 세력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아파 무장세력의 혁명을 주장하는 이란 체제에 반대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를 정상화하면 중동지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미 이번 하반스의 공격을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외교적인 입장을 취하길 희망하시는지요?
Very strongly. Both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a clear statement.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 행위를 분명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 같은 한국 정부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연대 집회의 참석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 이를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It causes me to admire the Korean democracy, which enables these kind of things. And
우선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감탄했습니다. 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슬펐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행위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그랬고, 또 시위대 일부가 유대인 전멸 구호를 외치는 것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빚어질 때마다 곳곳에서 이런 집회가 자주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두터운 우정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는 5천여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었고 저도 그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하마스식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에 필요한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To live in Korea.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고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은 매우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같이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많은 군사훈련도 지속하고 있고요. 한국의 자체 방어력은 뛰어나다고 확신합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하마스와 같은 공격을 할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I should stay focused on Israel's defense.
그 부분은 한국 국방부가 평가할 사안입니다만 이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위관계는 긴밀하고 굳건하며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이란과 북한이라는 두 불량 국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한국은 북한과 각각 직면하고 있죠. 특히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첨단 기술 개발에 더욱더 협력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사위 모두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참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자녀들이 자랑스럽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Israel, but the two were visiting here for Chuseok. And they of course went back immediately.
제 아이들 모두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전쟁이 발발했고 바로 이스라엘로 귀국해 참전 중입니다. 저는 제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내도 지금 저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해 돌아갔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스라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소국인 이스라엘은 어느 때든 전쟁이 발생하면 예비군이 바로 투입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입장과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서영 기자였습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정면으로 부인한 가운데 한국과 북한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브루스터너 미국 군축대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무모한 추구가 특별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ose a growing threat to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global non-proliferation.
허너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은 국제 안보 환경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 영내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진 여러 결의에 대한 위반인 무기 이전을 현재 북한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터너 대사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oncerning the DPRK,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rary to what the DPRK represents.
그러면서 북한 대표가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관련 사안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대화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것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세계와 영내 안보 주제에 대한 각국 대표의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날 회의는 핵무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나라들이 일제히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제임스 라센 유엔 주재 호주 대사는 한국과 일본, 벨기에, 핀란드, 독일 등 26개 나라를 대표해 낭독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ongoing development of its illegal and destabiliz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other
기록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운반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추구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핵 위협을 증가시킨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아나톨리 질렌코 유엔 대표부 2등 서기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결코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한다며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long with our efforts to promote nuclear disarmament, we must continue to take unified and resolute responses against the proliferators.
핵 군축을 촉진하는 노력과 더불어 핵 확산국에 대한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착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하며 작년 이후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각국의 발언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인철 북한 서기관은 반박권을 요청해 미국은 이미 지난 세기 북한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국가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전쟁까지 일으켰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In the last century, the US had already announced a national policy of physically removing the DPRK, and to that end, it
이어 오늘날에도 미국은 북한 정권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침략 전쟁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50년 북한이 일으킨 한국 전쟁의 책임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한편, 최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도 북한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김 서기관은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
그러면서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무기 거래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유혈 사태를 야기하고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발언에 미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측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There should not be a confusion in cause and effect. The DPRK's ever-growing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threats.
김 참사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연합 방위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북한 김인철 서기관은 또다시 2차 반박권을 요청해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반박 발언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며 이는 한국이 주권이 없이 미국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과 한국이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넘긴 사실을 한국의 주권 상실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방한종인 줄리 터너 신임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서울에서 한국 언론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신이 임기 중 집중할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침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 문서화하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인권 실태 전반에 관해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문책 의지를 보였습니다.
Very much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r ministry in particular to pursue.
터너 특사는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언론 간담회에서 최근 우려가 커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앞으로 있을 추가적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 원칙을 명기한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모두 서명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중국과의 양자 차원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와 함께 납북자 문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납북자 문제는 강제 실종이나 자의적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좀 더 체계적인 인권 침해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간담회에 앞서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손명화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황인철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성용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터너 특사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표는 터너 특사에게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사유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포함시킨 것처럼 한국인 납북 사실도 넣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수한 평양시민 명부도 전달했습니다. 해당 명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 가운데 최소 21명이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성용 대표입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테러지원국 사이에 일본 납북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한국 납북자를 넣어달라. 내가 이 준 자료는 이건 북한 사람들이 만드는 자료다. 그 얘기를 했고.
최 대표는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한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서한을 터너 특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납북자들의 이름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넣을 것이란 이야기도 했다고 최 대표는 전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터너 특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최 대표는 밝혔습니다. 한편 터너 특사는 17일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북한인권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 단장이 미한 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인권협의체 개최 추진을 제안했고 터너 특사는 협의체 개최의 유용성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이번 방안을 계기로 양국은 이른 시일 내에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서울 또는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체에선 미한이 책임 규명 강화와 인권 개선 방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입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미국이 주도를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한미 양국의 인권 문제 협의를 통해서 한미 연대를 통해서 국제 연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한 두 나라 정부는 지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한인권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이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취임을 환영하며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취임과 관련해 6년 동안 공석이었던 이 중요한 직책이 채워진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공식 활동을 시작한 터너 특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원하는 건 우리 대북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내가 의원이 됐을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인권 특사직을 채우도록 촉구해온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원하고 김 씨 정권에 맞서기 위해 함께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하원 의원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2021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미국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내 정보 자유 증진을 위한 미국의 대북 방송 지원 등이 담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발의했습니다. 앞서 터너 특사는 지난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 자리는 2017년 이런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공석이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 인권 국제 전문가들과 화상 면담을 통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국적자들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장관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한국 정부는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턴 상원의원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송환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문과 구금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모든 나라가 국제규범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의 인권 요리를 막기 위해 유엔 등을 통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는 중국과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요리를 알리고 이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3일 VOA와의 통화에서 올가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UN General Assembly, which was meeting in New York this fall and will begin to talk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 think that many states should be asked to speak on.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어 유엔 총회 결의안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며 만약 유엔 결의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면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서 국제난민과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유엔 난민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또한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중국을 향해 국제법상 난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규칙인 농누플르망을 따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중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며 강제 북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극심한 식량난이 덮쳤던 지난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에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25년 만에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김 씨의 신원과 사진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김 씨의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탈북민 가족이 북송된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김철옥 씨 사연과 관련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북한 정권의 멍에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정확히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그녀를 구출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untries tha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So there is a need for a campaign at the grassroots level. You're right. This is very rare.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김 씨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등 유엔 기관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와 유엔 회원국인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이 문제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uffering under the yoke of the North Korean regime. So civil society must launch campaigns aimed toward her rescue.
구체적으로는 김 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고 외부 전문가와 인권 모니터 요원들이 김 씨를 만나 그녀의 행방을 확인하고 만약 그녀가 북한을 떠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Like-minded governments and UN member state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others should press this issue very hard.
김 씨처럼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학대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 등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강제 낙태 등 또다시 극심한 인권 유린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우리는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성이 겪는 고문, 학대, 강간, 영아살해, 강제 낙태를 철저히 문서화했다며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했든 식량을 찾아 탈북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중국이 그들을 보호하고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유엔 난민 고등 판문관실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Repatriates them to North Korea where they face a credible fear of persecution. We have thoroughly documented torture.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규범을 지키고 북한이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국제규범을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나 또 북한이 그런 법을 난민협약이나 이제 말하자면 국제 그런 기준에 맞는 규범에 맞는 그런 것을 어겼을 때 이런 어떤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제 형사법이나 또 난민보호법 이런 기준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처벌하는 아직 그 어떤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원의 아버지는 2016년 한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입니다. 이 연구원은 또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전쟁 범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탈북민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기소가 푸틴이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기소가 됐듯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 북송이나 초벌에 가담하는 이 가담자들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김정은이 이런 짓을 벌이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에게도 그런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경고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여느 난민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이란 지적입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만큼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쇼티 대표는 탈북민들은 전 세계 어떤 난민과도 다르다며 그들은 갈 곳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ike any refugees in the world, they have a place to go. They're citizens of South Korea. So we need to sanction the Chinese officials that are involved in this. They're trying to do it quietly.
쇼티 대표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구금과 고문, 처형 등 인권 유린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은 3대 세습의 독재 정권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매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예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We definitely decided that 2023 was going to be the year that we invested.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10월 축제 할로윈과 관련한 경제 이야기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7년 10월 18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한 알래스카가 미국으로 공식 이전됩니다. 1867년 10월 18일 알래스카 시트카에서 알래스카 주권 이양식이 열렸고 미국 군과 러시아군이 청사 앞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예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러시아기가 내려가고 미국 성조기가 개항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래스카에선 이날을 알래스카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탐험가 베링에 의해 발견된 알래스카는 1741년 러시아의 영토가 됐습니다. 알래스카에는 해달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러시아는 1742년 알래스카에 모피 무역기지를 설립해 해달을 포획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무자비한 포획으로 해달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러시아가 알래스카로부터 얻는 수익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853년 시작된 크림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이 오스만 제국과 영국, 프랑스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에 패하면서 승전국인 영국이 알래스카를 빼앗으려는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 제국은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던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에 빼앗기는 것보다 돈을 받고 미국에 파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1867년 10월 18일 미국에 공식 이전된 알래스카는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가 됩니다. 1931년 10월 18일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929년 백열전구 발명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한 뒤 아프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 뉴저지주 자택에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다가 1931년 10월 18일 숨을 거둡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제재소를 경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토마스 에디슨은 비록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전등, 축음기, 건전지 등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치고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하고 개량한 것은 2,300여 개, 그 가운데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 것만도 천여 개에 달합니다. 에디슨은 학자적인 이론을 갖고 있진 못했지만 수많은 연구와 발명으로 미국을 응용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